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큰 깨달음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4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둘째로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 고난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겼고 또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였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5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은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5절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이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일꾼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꾼이 된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사도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슨 결정을 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 주어서 교회의 일꾼 된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일꾼이 되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안인데요. 이것은 청지기 직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직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륜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 뜻을 알기가 조금 어렵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2절에도 똑같은 이 단어가 경륜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랬는데 여기서 은혜의 직분, 사도직의 사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 그래서 여기서도 오이코노미안을 경륜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직분으로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여기서는 경륜을 받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분을 받았노라 이렇게 오이코노미안을 직분으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경륜을 따라 했을 때 이 경륜은 직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결심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위해서 지명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방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는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에서 갈았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과 도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영광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고 그 즉시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방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가보면은 사도의 직분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2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 말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루려 함이니라. 이 헬라어로 홀로레사이인데요. 이거 전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번역에서는 이루려 한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서 15장 19절에는 이 단어를 전하다, 전파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여기서 플로레사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로 이루려 함이니라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도바울은 그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그가 쓴 서신들을 다 보시면은 그게 바로 그가 이 직분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그 받은 그 명령 그대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일꾼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또 알바니아 있는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일루리곤 이제 바로 옆에 아드리아 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 건너편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리곤하고 이탈리아 중간에 바다 있다 생각하시면은 그 위치가 대략 어딘지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스는 바로 밑에 있고 그 위쪽으로 서쪽으로 끝으로 가면 바다 있는 끝으로 가면 일루리곤 이 지역이고요. 그 바다를 건너면 이제 이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아테네에서 다 전하고 또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일루리곤까지 가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보내줘 가지고 스페인까지 서버나까지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아주 광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꼭 우리나라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외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불현듯 사도 바울이 바로 저러한 지역들을 걸어서 다녔겠구나. 얼마나 고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토록 광범위한 지역을 다닌다는 거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고요. 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군까지 여러분들 걸어서 때때로 배를 타고 얼마나 고생스럽고 또 위험한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는가? 왜 사도바울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명해서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2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환란을 당하였습니까?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구절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큰 고난을 그가 당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과거의 사울이었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말리엘 학문의 참 이 최고의 그런 제자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처럼 큰 고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는데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을 분명히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다음 26, 27절에 관한 그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이것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도래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도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8절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가 오니까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처럼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차 미래의 어느 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들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차 미래의 어느 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주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었냐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신칭의 복락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예언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물질적인 복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였는데 이거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구약 예언을 들어보면은요. 말라기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배한다는 뜻이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이제 장차 어떤 때가 되면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높여간다 그랬죠.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근데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장차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근데 이 예언이 이제 언제 성취됐느냐? 그게 바로 메시아 시대고요.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약에 나오는 그런 예언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지명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지명해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줘서 교회 일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것이 성취되도록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있지요.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뭐냐? 분명히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고요. 예배 중에 찬송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희망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모임의 이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여기 예배드린 각자 개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성취되는 현상. 우리가 지금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는요, 구약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미스테리. 여기 이제 이 비밀은 26절에 나오는 것은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다는 것은요, from ages and from generations 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세로부터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 초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했으니까 신약시대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시대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보세요. 과거에는 감추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고 밝히 나타났지요. 이 비밀이 과거에는 꽁꽁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 밝히 드러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 26, 27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 그거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장차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은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구약시대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비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역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것인데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사도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에 기록을 한 것이죠.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에베소서의 그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전혀 몰랐던 그런 비밀의 내용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에베소서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이는이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 이 비밀의 핵심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신자와 함께, 그 뜻입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또 믿는 그 지체가 되고, 또 약속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6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메시아 시대에 와서 사도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속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 소망이 없고 가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복음을 믿으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숨겨졌던 이 비밀이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현실이 되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상속자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방인들인데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구원을 얻었는가, 그래서 천국의 그 상속자들이 다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감추었던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방식은 교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밀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비밀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7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은 하나는 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풍성. 풍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27절에서 그리스도하고 풍성,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 개념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요 이야기를 지금 27절에서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찬송가 540장과 같은 그런 찬송을 마음으로부터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 단 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이 2절입니다. 3절은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훨씬 지나서 풍부한 하나님의 참 깊고도 넓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을 말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는 삶에 대한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지요. 골로새 이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 사람들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그것이 에바브라에게 이제 전달되어서 또 에바브라도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서 전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저 우상이나 섬기다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그런 가련한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늘 아까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찬송가 540장의 요 가사들이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이런 마음이 늘 그 마음이 있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 말씀도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이방인 골로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은요, 그것은 앞으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보증이 됩니다.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이 계시다면은 장차 천국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계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올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련한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사도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또 모든 사도들과 또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사도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함으로써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